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8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다음에 방주에 있던 모든 그 생물들을 기억하셔서 물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땅이 다 마르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또그 안에 있던 창조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이제 9장에는 노아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장 18절부터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9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와 누가 복을 받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럼 그의 아들들이 누구누구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복을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는 얘기 말고 그냥 다산하여 번성하라는 8장에서도 나왔었죠. 그런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 내용 어디서 한번 보신 적 없으세요?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래서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성경에 여기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이후에 주신 명령도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하늘 아래에서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그 다음에 땅을 채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담과 이 노아와의 그러한 어떤 그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을 이렇게 소유한 유일한 존재였어요. 아담도 창조가 된 이후에 아담뿐이 없었으니까 땅의 유일한 소유주였습니다. 노아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에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땅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어요. 어떤 위임을 받았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그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을 가서 보면 아담이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아들들은 세 명뿐이 없어요. 그렇죠? 누구누구예요? 가인과 아벨과 셋. 근데 여기 노아도 지금 아들들이 이제 셋이 나오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셈과 함과 그 야벳 이세 아들들 중에서도 셈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함은 이 적그리스도 아니면 마귀의 어떤 그런 예표가 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가나안이 비록 이제 함은 하나님이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함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하시고 또 저주를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아들인 가나안이 이제 저주를 받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도 죄를 짓고 아담도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을 때 그들의 상태가 다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도 죄를 짓기 전엔 벌거벗은 채 생활했고 노아도 나중에 이제 포도주를 먹고는 벌거벗은 채 있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담과 노아의 유사한 점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내보내신 이후에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는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짐승이라도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하도록 원초적인 그와 같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짐승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승들을 사람의 손에 위임하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도 잡아서 먹고 돼지도 잡아서 먹고 뭐 개도 잡아서 먹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먹어도 좋은 이와 같은 좋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초식이었습니다. 짐승이든 사자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초식성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왜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천년왕국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마귀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유보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된 게 아니라 미루어진 거예요. 그 미루어진 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나중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될 때 그 미루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다시 생기느냐 하면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천년 왕국에서 그 짐승들의 그 상태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쭉 이야기하면서 이 메시아가 5절에 의로 자기 허리띠를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쥐의 띠를 삼으리라 이야기한 다음에 6절부터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생기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 인도하며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면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천년왕국의 때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다시 사람의 수명도 처음에 사람의 수명이 950세, 960세, 969세까지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가 되면 다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이 다시 발생하냐 기후도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골짜기들이 다시 솟아나게 되고 산들이 다시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서 온 세상이 이렇게 평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의 지형이 바뀌게 되고 기후가 바뀌게 되고 사람의 수명이 바뀌게 되고 짐승도 심지어 육식을 하던 그런 짐승이 이와 같이 초식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을 가지고 이제 통치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문자 그대로 이제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이후에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일을 다 이루시거든요. 그걸 이루신 이후에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렇게 열리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4절엔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 짐승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피는 그 생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를 먹으면 생명을 먹는 거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4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4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하나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젠가 이렇게 그 EBS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그 생활상을 그려놓은 그 다큐멘터리를 요새 좀 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있는 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낙타도 살아있는 낙타에다가 화살을 쏴갖고요. 그래갖고 피를 그냥 쭉쭉 빨아먹고, 예, 염소도 죽이기 전에 목을 갈라갖고는 그냥 그걸 받아갖고 피를 그냥 그 생피를요. 그렇게 마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하니까 사실 이거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그 역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지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그걸 먹어야 남자답다 그러고 용맹해진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직 유대인 이방이 구분이 없는 때입니다. 지금 노아에게서 모든 온 세상의 민족이 이제 발생이 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하에서는 레위기 1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은혜 아래에서도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규정을 해줍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 그 행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기에 힘든 그런 일들, 뭐 십일조를 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예, 그와 같은 일들, 그건 내가 부과하지 않는다.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뭐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목 매달아서 죽은 거,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거 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레위기 17장 말씀, 또 율법 전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 9장 말씀, 또 율법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은혜 시대에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 그런데 또 여기를 통해서 피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 있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가 생으로 피를 먹는 거, 짐승을 잡아갖고 이런 경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9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 그럼 그 짐승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짐승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피를 흘린 그와 같은 그 존재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손에서 요구한다고 하는 얘기는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인 짐승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창세기 9장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민수기 35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죽인 사람은 도피도시로 피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안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율법이 지나간 다음에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사유가 있으면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사도 바울의 이제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거기 가서 보시면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지금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사람의 인권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 안 죽인 사람의 인권은 무시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인권은 무시하고 그걸 죽인 사람의 인권은 존중을 해야 된다. 하나님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명이 피 자체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와 같은 제도를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사람 많이 죽이고 그러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근데 지금 법이 점점 느슨해지니까 사람을 죽여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죽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율법 이전이나 율법 시대나 아니면 율법 시대 이후에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를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형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다. 이건 제가 뭐 보수적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진보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 시대 이전에도 사형 제도가 있었고 율법 시대에도 사형 제도가 있었고 율법 시대 이후인 지금 은혜 시대에도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사람의 피로 다시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6절에 이제 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피가 언제 처음 흘려졌습니까? 가인이.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경에서 사람의 피가 어디서 흘려질까요? 어디에서 흘려져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동안에 마귀는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무적행, 바다,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전히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다 끝나서 천년이 다 만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잠깐 풀어놓거든요. 풀어놓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마귀가 풀려나게 되니까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곡과 마곡의 반역이 계시록 19장에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피를 흘립니다. 그 일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흰 왕좌 심판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니까 창세기 4장에서부터 계시록 19장까지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최종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대목은 이사야서 26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활과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사야서 26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으니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피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피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피지만 왜 피를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냐 하면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는 언제 흘려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실 때 거기에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거든요. 그게 어느 짐승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랬지만 앞뒤 문맥과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아마 양이 되지 않겠냐, 그것도 어린 양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대신 속죄를 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목자가 또 피를 흘리죠. 목자가 어디에 나와요? 아벨이라고 하는 그 목자가 창세기 4장 5절에서 이제 8절에 보시면은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셔서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우리의 어린 양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성경이 피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없는 성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현대 역본이라고 하는 그런 역본들은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하는 그런 대목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피를 통하여 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사실을 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 성도가 화평을 얻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5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의롭게 되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가서 보면 깨끗하게 되며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가서 보면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랬습니다.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런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피 이야기를 할 때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피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피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때 그 에센스, 본질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엄함이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지고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불구자고 정신 박약하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함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존엄함이 어디에 들었냐? 물론 피에 들어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을 어기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법이 별로 무섭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법에 저촉되는 일을 별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사형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 얘기해봐요. 듣기 싫다고 그러죠. 저는 와서 어떤 목사님이 지옥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무섭질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음 설교할 때 목사님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야기할 때 아멘 그러죠. 무섭지 않으니까 거기 내가 갈 데가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옥 얘기해봐요. 고리만큼 나갔고 뼈로 통해갖고 왜 지옥 얘기 자꾸 하냐 그러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거 자기가 갈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사형제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법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을 아주 쉽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 7절도 또 나오죠.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지금 다산하고 번성하라가 벌써 7장에 8장에 두 번 나오죠. 7장에 또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나오는 다산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죽이지 말라는 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이 자꾸 사람을 죽이면 다산하고 번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다산하고 번성하라의 반복이면서 동시에 6절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 죽이지 마라. 사람 죽이면 다산하고 번성한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세상의 민족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한 사람이 누굴 죽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족이 한 갈래의 민족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고 있다. 9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노아 언약이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어서 그걸 우리가 노아 언약이라 그럽니다. 누구누구가 대상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 그 다음에 또 누구하고요? 짐승들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살게 될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는 원래 뜻이 뭐냐면 쪼갠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가서 살펴볼 그런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9절 가서 한번 보죠. 창세기 15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후에 9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면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반으로 쪼개놨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새는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쪼갠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세요. 지나가시죠? 이렇게 진학을 하세요. 그 쪼갠 그 짐승과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일에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 그럼 내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내가 쪼개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금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의 원래 뜻이 뭐냐? 쪼갠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내가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을 향해서 이 언약을 주는데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럼 내가 쪼개진다. 내가 죽게 된다. 물론 하나님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엄중한 그런 심정을 하나님 지금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홍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럼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홍수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홍수? 온 세상을 뒤엎은 그런 홍수. 전 세계를 가득 채워서 온 모든 산을 다 뒤엎었던 그와 같은 홍수. 하늘의 창과 그 다음에 땅의 깊음의 모든 샘들이 열리고 그래서 온 세상을 덮었던 그런 홍수, 그런 홍수는 다시 없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홍수는 온 세계를 덮었던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12절에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를 주시죠. 예, 그 증표가 뭐냐면 13절에 예, 무지개가 이제 구름 속에 있겠다 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지개가 이때 처음 생겼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지개가 있긴 있었는데 이때 증표로 준 거다. 있긴 있었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둘 중 안에 어떤 것인지.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보실 때 다시는 내가 예, 물로다가 사람이나 아니면 짐승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넘어가셔서 예, 이제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방주에서 나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그거 참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오죠. 예, 그냥 셈과 함께 야벳이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벌써부터 뭔가 불길한 징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그래서 함이 벌써 특별한 어떤 존재의 아버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9장 19절에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에게서 났어요? 물론 아담에게서 났죠. 근데 아담에게서 난 자들이 모두가 죽고 8명만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지금 남은 자들이 함과 그 다음에 셈과 그 다음에 야벳 여기만 남아서 이 사람들에게서 아들, 딸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온 땅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셈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 셈족이에요. 또 이란 사람들도 아마 셈족일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중국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 한국 사람들 다 셈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야벳 족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야벳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함은 이집트,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20절로 넘어가서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포도원을 세웠다. 농부, 그러니까 농업, 그러면 뭐 어그리컬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농부를 허즈밴드맨이라 그럽니다. 허즈밴드는 남편이죠. 남편, 거기에다 맨을 붙여서 남편 사람이 농부라고 그래요. 농부. 남편 사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 사람이 농부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허즈밴드맨을 농부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오. 그렇게 나올 때 허즈밴드맨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되기 시작해서 포도원을 세웠다. 근데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포도원을 세우고는 노아가 큰 실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는 예, 극도의 어떤 방탕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노아가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지금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러고선 지금 그 엄청난 홍수 속에 지금 살아남았는데 잠시 방심을 하다가 정말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지금 저지르게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전도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아주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솔로몬 말이 아주 굉장히 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10장 1절에 죽은 파리들이 약재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이거 향유가 있어 냄새가 좋은데 그 죽은 파리가 거기 한번 들어가 봐요. 또 더구나 똥파리가 들어가 봐요. 그러면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다윗도 승승장구하면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암몬의 그 라빠를 정복하려고 할 때 그때 잠시 한눈을 팔다가 밧세바를 취하고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그 실수가. 9장 22절 가서 보면은 거기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구하매 개역성경에는 하체를 보았다 그랬는데 원래 원어에는 또 영어 성경에는 가서 보시면 하체가 아니고 벌거벗은 것, 몽땅 다 벌거벗은 것, 하체만이 아니고 몽땅 다 벌거벗은 것, 이거를 보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할 때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 가서 보면 끝에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했다. 그 고했다라고 하는 그 원어 자체가 기뻐서 이렇게 알려줬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를 가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아버지가 다 벌거벗고 있더라 그러면서 아주 기뻐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9장 23절 24절에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덮을 것을 가지고 뒤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이제 가리는 그와 같은 이제 대목이 거기에 나오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벌거벗은 그러한 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셈과 야벳이 잘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25절에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함은 저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주를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그냥 가나안이 무조건 나빠서 저주, 가나안에게 함이 받을 걸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함에게 아들이 이제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가나안이, 여러분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 얘기하잖아요. 그 가나안하고 이 가나안이 똑같은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이 차지했던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에서 나온 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이 뭐냐 하면 옛날엔 그 사람의 이름이 지역의 이름이기도 했고 족속의 이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멸해요? 가나안 족속을 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다 잡아갖고 뭘 만들어요? 종의 종을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여호수아기 15장 16절, 19장 25절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야 그러면 흑인은 저주를 받았나 보다. 이와 같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적인 그러한 구성과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서 보시면 역시 아프리카고 그렇죠? 생긴 건 거의 비슷해도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전반적인 그런 내용은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왔거든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 아시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함족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장 26절에는 셈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 셈에게서 메시아 계보가 이제 형성이 돼서 예수님께서 셈에게서 나오십니다. 9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야벳은 셈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시대에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여기 뭐 함족이나 야베족이나 아니면 셈족이나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는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육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장 28절 29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950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얼마를 살았다고요? 969세. 그보다 조금 덜 사는 사람이 야렛이에요. 962세. 그래서 노아가 950세를 살면서 어떤 일을 봤냐? 바벨탑 사건을 다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아가 죽은 지 2년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노아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